예, 당분간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계속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께 무장해제당한 사탄이라는 제목을 소제목을 가지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십자가 복음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셨잖아요. 자, 대속하셨을 때 일곱 가지인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자,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자, 지금 제가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런 일들을 이렇게 볼 때 그냥 머릿속으로 옛사람이 죽었다. 나 그렇게 믿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옛사람이 우리 속에서 죽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좀 실감 있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영역을 초점 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또 세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또 네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 다음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그 다음에 죽음이 죽임당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결과로 일곱 가지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다시 좀 실제가 되는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리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본문인데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문 먼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이제 알 때 좀 구분을 해야 합니다. 복음이 뭔지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방식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다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사람에는 가치관이 있죠. 능력을 최고로 지금 이루려는 가치관이 있죠.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사람의 이 영향을 최고조로 이렇게 발휘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걸 강조해요. 그리고 그런 걸 개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렇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자, 군에 가보면 그 특전단 같은 데는 뭔가 하면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구호가.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게 없어요. 무조건 만들어야 돼. 그리고 실행해야 돼요. 근데 보통 부대는 어떻습니까? 뭐 없는데요? 뭐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특전단은 그 부대는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내가 만들어야 돼. 자, 그런 부대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부대에서 훈련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에 나와서도 어때요? 안 되는 거 없다.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량을, 주위에 있는 역량들을 다 활용해서 만들어가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잘못 알면요. 그런 식으로 해요. 먼저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왜? 믿음이 뭔지 잘 모르면. 그걸 저와 여러분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대개 이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 심리학에서 해요. 심리학에서. 심리학에서 되게 하는데, 자, 봅시다. 심리학은요, 인간의 혼을, 그 인간 자체를요, 주인공으로 치고요, 그것을 개발하고 역량을 높여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뭐예요? 혼 이상에 뭐가 있어요? 영이 새로워진 영역을 말해요. 그래서 복음은 어디를 초점을 둡니까? 인간의 영에 초점을 둬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는 그 영역을 초점을 둬요. 근데 심리학에서는 어디다 얘기해요? 우리의 혼의 영역에다가 강조를 해요.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듣거나 어떤 내용을 들을 때, 이거는 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네? 그러면 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의 영역, 성령으로 혹은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 영역을 얘기하는 건지 이제 그런 영역들을 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심리학에서 문제는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타락해 있는 여기다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넣어서 뭔가 좋은 길로 가도록, 도덕적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식들이에요. 그리고 세상 방식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 뭐예요? 옛사람은 쓸모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그래서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생명을 집어넣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근데 심리학에서는 뭘 얘기해요? 그건 말하지 않아요. 그건 말하지 않고 우리 속에 좋은 얘기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생각 가지고 그런 이 혼적인 영역을 다루는 거지요. 근데 대개가 우리가 어느 말을 좋아합니까?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용을 우리는 잘 수긍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듣기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가르쳐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영적으로 죽은 자로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세상적으로 능력을 발휘해도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인데 구원받은 자의 영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개망난으로 살았어도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의인이 돼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녀로서 당당히 설 수 있어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했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의 사람은 없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이 사람의 존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는 그 사람은 아무 흠 없이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아무 흠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치예요.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고 약해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고 서잖아요. 그게 우리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다고요? 내 의로, 내 역량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항상 옷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다고요? 항상 자녀로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요. 그렇게 여기세요. 자, 그 다음에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죄가 없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죄의식이 없습니다. 우리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길이 열렸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데 자, 세상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방식 있단 말이에요. 적극적인 방식 뭐예요? 너 할 수 있어. 너 괜찮아. 너는 능력 있어. 이렇게 우리를 주입시켜요. 세상에서는. 그 심리학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니, 나 안 돼, 안 돼. 그런데 주변에서 다들, 야, 너 할 수 있어. 너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축해주면 어떻습니까? 해요. 해보면 어떻습니까?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해요? 어? 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네? 인식을 해요. 어, 나 할 수 있는 사람이네? 난 과거에는 못 할 줄 알았더니, 어, 진짜 나에게는 할 수 있는 힘이 있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감을 얻어요. 그 이 방법이 뭐라고요? 심리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우리는 과거에 상처투성이고요. 문제투성이고 좌절감투성이고 죄책감투성이고 실패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새사람의 존재를 우리가 자세히 성경적으로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인정하고요. 우리를 받아줘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나아갈 때 어떻다고요?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정 형편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무시당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뒤로 빼고요. 자신감 없게 하고 했었는데 이제 내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새 사람이 됐다는 이 내용을 점점점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정말 옳다는 게 비춰진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진리대로 내가 행동을 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는 상처투성이로 누구한테 나가지도 못하고 자신감도 없고 혹은 해봐도 실패투성이었는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그 과거의 모든 그 아픔들이 다 벗겨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그 사랑을 깨닫고 자신감을 갖는다고요. 요게 뭐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믿음 안에서. 그걸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 이런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건전한 자아상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에 대해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심리학에 가면 이 세상 상담 쪽으로 가면 뭘 한다고요? 그냥 주입시키는 거예요. 어디다가? 혼의 영역이다. 넌 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다. 이렇게 세뇌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미 우리는 어떻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이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위치에 있어요. 어떤 위치예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본성은 뭐예요? 창조적이고 또 생명을 주는 이런 본성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다만 우리의 생각이 옛날 옛사람 때의 그 혼의 생각이 계속 여기에 머물러서 우리가 전진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실제 우리를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내 속에 하나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들을 저와 여러분이 자꾸 묵상하고 무장해야 돼요. 그렇다면 과거의 여러분을 무시하고 이렇게 뭐 무시하지 않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무시당한다 생각하고 나는 뭐 공부도 좀 그렇고 뭐 하는 일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별로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 가치관으로 배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강력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신앙 안에서요 복음과 이 복음이 아닌 것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더 달라져야 돼. 난 더 죄를 이겨야 돼. 난 더 멋지게 좀 살아야 되는데 야, 그렇게 살아라고 노력해야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돼지가 사자처럼 되려고 애를 써봐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근데 사자예요. 그러면 사자처럼 살려고 애쓸 필요 없지요? 그냥 사자인 거예요, 자기가.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옛사람은요, 이 세상 심리학에서는 뭐라 한다고요? 야, 너 말이야, 이걸 목표로 이렇게 되고자 매일 선언해. 그러면 그리 갈 거야. 그렇게 비슷하게 돼.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야, 너 이미 그렇게 돼 있어. 너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모든 지원을 해주는 그 존재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쓸 필요 없지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대속이.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 누구처럼 살아야 돼 이게 아니고요. 이미 내 속에 그게 다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때 이미 이 속에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그 이 정체성을 알고 내가 그렇게 살면 돼요. 살아가면 돼요. 근데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이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생명 있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친 거죠. 예전에는. 그게 뭐라고요? 도덕이에요. 그게 세상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뭐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뭘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인 것을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그냥 그 삶을 살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를 자꾸 얘기하면 어떤 부담을 갖는가 하면 나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렇게 지금부터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쪽으로 애를 쓰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생명이 있어요. 그냥 살면 돼요. 다만 어떤 길을 알면 되는 거죠. 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옷 입었다는 것은 이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나 혹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사실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알므로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갖고 있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사고방식이 바뀌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의 삶을 못 살고 있어요. 실제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된 존재로 있는지를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1년 전에 차를 샀는데 이렇게 리모컨 키 같은 거 있잖아요. 리모컨 키 같은 거 있는데 그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이렇게 바로 나가면 춥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출근하기 전에 차에 가가지고 시동을 먼저 걸어놔. 마당에 놓고. 그리고 어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좀 시동이 걸리고 하면 다시 가서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왔는데 아들이 그냥 키를 착 마루에서 하는 작동하니까 시동이 착 걸리는 거예요. 그 아빠가 야 어떻게 했냐? 아빠 여기 그런 기능이 다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그 좋은 차를 어떻게 작동할지 몰라가지고 계속 옛날 방식으로 가서 문 열고 키 시동 걸어놓고는 그 벌벌 떨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진리와 재능과 생명을 줬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걸 사용할지를 몰라요. 이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사고방식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잘못 알고 있는 사고방식을 자꾸 진리로 바꿔야 돼요. 그게 방해를 주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과거와 상처를 굳이 끄집어내서 치유하기 전에 자, 세상을 어떻다고요? 우리가 내적 치유라는 방식으로 이게 정리되어야 돼, 이게 정리되어야 돼,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 내적 치유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면 그냥 자동적으로 과거의 삶은 정리가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내적 치유를 가르치지도 않고요, 치유를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배워서 치유를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질병을 고쳤어요. 사람들을 자유케 했어요. 만일 예수님이 그게 중요했다면 복음서에다가 과거의 상처는 이렇게 치유해야 된다 가르쳤을 거예요. 안 했어요. 왜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복음으로 다 해결되니까요. 그 복음 안에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계시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해지면 지나간 과거는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못 잡아요. 전혀 방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잘못 알고요. 새사람을 입으려고 부지런히 애를 써요. 근데 앞에 있는 전제를 보면 저거는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저기 가면 무조건 내가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내용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지만 실지는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것을 알면 엄청난 비밀이 열리죠. 중국의 어떤 선교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도 나와 있듯이 어떤 군인이 선교사가 있는데 군인이 자기 부인이 영적으로 힘들어서 데려왔어요. 그리고 선교사한테 맡기고 자기는 근무 나가야 되겠다고 갔어요. 그래서 그 부인을 안 지켜놓고 이제 사모님하고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그렇게 방해를 넣는 거지요. 근데 이분들이 에베소서를 읽다가 바로 저 말씀을 읽고 나서 그냥 강력하게 그 군인 부인의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영에 명했어요. 그 순간요,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뭐예요? 저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사단보다 더 세고 권세 위에 있네? 그래서 명령한 거예요. 예전에는 왜 안 됐죠? 그걸 몰랐으니까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수없이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자, 여기에서는 뭘 얘기한다고요? 우리의 혼의 영역에 이 생각을 진리로 바꾸라는 거예요. 저기 그 말이에요.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의 영역에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말씀들을 잘 이해해야만이 저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지요. 모르면은 내가 애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저것도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언급한 거예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할 만한 가치관들이 이 속에 있어요. 이걸 허물어내지 않는 한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복음과 지금 세상에 말하고 있는 차이를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새로운 피조물인데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지요? 죽음을 이겼고 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의 권세를 가지셨어요. 이 그분 승리자예요. 우리는 치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정권을 받았어요.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는데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몰라요. 자,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상속자라 그래요. 그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자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승리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승리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사단을 이긴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차근차근 볼게요. 성경은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삶을 회방하고 죽이고 뺏으려는 적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이미 패배했어요. 이 땅에서 하던 짓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단의 나라에서 빼와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이제 소속이 달라요. 사단이 얘기하던 법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있는 우리에게 저촉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국적을 바꾸면 옛날 그 나라의 법이 여러분에게 통치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미 국적을 바꿨어요. 그래서 옛날 나라의 법이 우리를 통솔을 못해요. 예전에는 사단이 우리를 주관했어요. 이제는 우리 벗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데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요, 이 사단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알면 이제는 사단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무서운 존재였고 억압당하는, 억압받는 존재였죠.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권세가 예수님이 누리는 권세를 그대로 우리는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해요? 능히 이기고도 남아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알면 활용하면 되지요. 그리고 옛날 권세에 겁을 먹을 필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진리를 모르니까 옛날에 당연한 건 있어. 당연한 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걸 모르니까 이 나라에 와서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예전에 했잖아요. 좀 창피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 당시에는요 나이가 한 살, 두 살 묵은 애들도 같이 왔어요. 집에서 좀 그 시골이니까 좀 약하면 한 애 묵였다가 또 보내고 그랬어요. 그게 제 동기들도 보면 저보다 한 살이나 두 살 많은 친구도 있어요.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등치도 커요. 근데 이제 형이 저를 데려가더니 딱 보면 알잖아요. 신입생인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한방 먹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한방 걷어 찼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는 제 밑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게요. 4학년까지 갔어요. 왜 4학년까지 간가 하면 형이 3년 터울인데 제가 3학년 때가 같이 다녔잖아요. 형이 졸업을 했어요. 4학년 때 이제 위계질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가 해야 돼. 그때부터 이제 서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가서 몇 돈지 가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 과거에 좀 창피스러운 얘기지만 뭐라고요? 이렇게 그 친구들이 저보다 등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첫 번에 한번 위압을 줬기 때문에 그게 4학년 때까지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힘도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사단 밑에 있다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알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정체성을 알게 되면 내가 이럴 필요 없지. 이걸 내가 당할 수 없지. 이 고약한 놈이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렇죠? 그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지금 수없이 저와 여러분이 속임 당하고 있어요. 많은 영역에. 이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뭘 줘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이걸 이겨낸단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예요. 이렇게 사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죄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사단은 죄와 가난과 질병을 통하여 우리를 억압하려고 그래요. 그게 신명기서 28장에 저주의 항목에 딱 나오잖아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이게 하나님 그걸 알려주신 거지.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게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면 계속 당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분노를 가지고요. 진리를 알고자 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울분을 가지고요. 이제 이겨내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모르면 다 당해요. 우리가 이런 진리를 얼른 찾아내서 우리가 살면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진리를 열어줄 수 있어요. 자, 사실 성도는요. 사단을 패배시킨 적이 없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그분이 정복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신 거지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사단과 싸워서 승리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승리가 주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에 동일시함으로써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들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과 승리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에 계셨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두 번째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라고요. 대신해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어땠습니까? 수많은 원수들이 예수님이 죽이려고 덤벼들었지만 못 죽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갔지만 그 전에는요, 절대 못 건드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원래는 건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대신하는 자라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 빨리 읽을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가 수없이 이 내용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고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량. 뭐 더 이상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래도 간략하게 좀 기억하기 위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죄인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같이 가야 돼요. 죽음만 가면 안 돼서 그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의롭다 인정을 못 받아요. 구속의 내용이 그래요. 자,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내 주임이 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의 서는 자리, 심판받는 자리에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아야 할 자리를 밀쳐내고 그분이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그분이 우리를 밀쳐내고 우리 대신 받으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려고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결과로 인해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로 여기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그런 관계로 들어갔고 우리는 죄와 무관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 죄는 짓지만 죄와 무관한 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저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토마토는 어떻습니까? 속도 새빨갛고 겉도 빨갛지요? 그런데 감자를 봅시다. 감자는 속이 하얗고 겉이 검해요. 뭐 누르스름하지만. 자, 비교하면 예전에 저와 여러분은요, 속도 시커멓고 겉도 시커멓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속이 새까마니까 겉도 검게 밝게 할 수 없어요, 행동이.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속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얗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다니다 보니까 먼지도 묻고 때도 묻고 해서 겉이 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겉이 검은 걸 보고 속도 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짓을 끊었지만 속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얗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제 너희들이 목욕했다. 그러니 내가 너희 손발만 씻어준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생명의 존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부딪히고 살아가는 영역에 아직도 진리로 연약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의 방식을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겉이 꺼매지는 영역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겉이 꺼맨 영역을 우리의 존재로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속도 까먹고요, 겉도 까맸어요. 이제 지금은요, 속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겉은요, 세상 방식의 때가 묻을 수 있어요. 그것은 자주 씻으면 돼요. 이게 좋아요,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예. 아니, 속도 하나님의 생명이고, 겉도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처럼 살면 좋지요. 근데 우리는 아직 성장의 과정이 있잖아요. 아직 진리로 무장해야 될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는 겉이 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내어준 바 되어 죽었던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본래 죽을 수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짐으로 죄의 값인 사망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죽을 수 없는 생명이지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실요, 죽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한 번도 죽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죽음이 수수께끼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문제에 대해서 겁을 내요. 왜? 그 이상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요, 그냥 잠자는 상태로 가요. 진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무서워해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잠자요. 잠시 잠잘 뿐이에요. 죽은 이후에요, 뭐 어떤 원수의 공격이 있고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잠자는 거예요. 그거 알면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해요. 근데 그게 실상이 되냐고요. 잠잔다. 아,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무서워. 그렇게 겁나. 그렇지, 여러분? 그러니까 저런 진리들을 이렇게 점점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근데 사단은 어떻다고요? 그냥 편하게 우리 잠자는데 그것을 그냥 공포로 잡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 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종노릇 했었어요, 예전에. 그러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고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이제는 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 사랑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게 이제 역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실제로 저렇습니다. 그냥 말로만 저런 게 아니고요. 저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마귀를 멸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귀를 멸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이제 마귀는 다 죽은 모양이다. 이 세상 돌아다니는 마귀 다 죽은 모양이다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를 마비시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는 그놈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중풍이 들었어. 그럼 어떻습니까? 종이 호랑이지요. 그렇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말은 할 수 있어. 큰 소리 컷에 부를 수도 있어. 그래도 좋다고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무장 해제시켰다 그랬어요. 자, 마비시켰다, 무장 해제시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단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를 다 벗겼다는 거예요. 이 그놈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제 사단은요, 그리스도인을 대적할 무기가 없어요. 자, 제가 지난번 여기 로마서 공부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이제 우리는 어떻다고요? 의의 옷이 딱 덮였다고요. 의의 터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어떻다고요? 사단이 옛날 하는 방식으로 정죄의 화살을 딱 쏴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보호막이 없었어요. 그대로 와서 맞았어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껴요. 그래서 좌절감을 느끼고요. 실패감을 느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호의 옷이 딱 덮여져요. 우리가 이 안에서 죄를 지어요. 그러면 사단은 영락없이 어떻게 해요? 정죄의 화살을 쏴요. 근데 이제는 옛날과 달라요. 이 정죄의 화살이 예수님의 의의를 뚫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실지 맞아요. 그런데 정죄의 화살이에요. 예수님의 의의 이 보호막을 못 뚫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다고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뭐라고요? 우리를 덮고 있는 의의 옷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못 쏴요. 쏴도 못 뚫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예전 습관으로 쏘면 얻고 하고 그 아픔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자, 우리의 경험이 아주 무섭죠. 우리의 사고체계가. 자,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이 그 산 높은데 거울로 이게 다리 밑바닥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그래서 지나가면 싹 다시 온 회복돼. 이 금 가는 것처럼 막 가.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가다가 주지 않는다잖아요. 못 가고. 근데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어떠다고요? 뿌직뿌직 소리 나도 막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 깨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그렇게 그 어떤 여건을 그렇게 조성을 해놓은 거예요. 실제 깨지는 게 아니고. 심지어요, 자동차도 지나간다잖아요. 그 정도로 튼튼해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그 얼음이나 유리를 지나가다가 빠진 흔적들이 있거든요.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계속 솟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단은 계속 불화살을 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당했던 그 경험들이 계속 지금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새로운 지식으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은 우리를 대적할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지요? 조건은. 사단은 무기가 없고 우리는 무기는 있어요.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져요.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무기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사단은 무장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보세요. 사단은 계속 옛날 방식으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게 서면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를 알게 되면 그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대적은 이제 무장해제됐으므로 이빨이 빠진 사자나 같아요. 그 일본인가 저기 아프리카인가 어딘가 보니까 옛날에 제가 그런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원숭이들이 막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기절해서. 그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근동에 사자가 강력하게 울은 거예요. 그 원숭이들이 그냥 기절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전혀 사자가 지금 거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주변에 사자가 표회하는 소리 듣고 원숭이들이 기절해서 쓰러져 있다는 거지. 자, 사실요. 사단이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그 짓을 계속해요. 자, 그러나 마귀의 소리는 다 거짓말이지요. 왜요? 이빨 빠진 호랑이죠. 무기도 없어요. 자, 사탄의 본질은요, 패배하고 무장해제된 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을 뿐더러요,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반대는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요.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게 뭐예요? 자, 이런 거예요. 저기 나와 있죠?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이 오감으로, 이게 육신의 이 오감으로 들어오는 지식이라든지, 혹은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정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의 말을 들어요. 그 다음에 과학이 말하는 거 들어요. 여러분 사실요, 의사들은요, 병원에 가면 진찰할 때 의사들은요, 가능성이, 최소의 가능성이 있고요, 최고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의사들은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최고의 가능성을 항상 얘기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살아날 길이에요. 절대요, 장담 안 해요. 최고의 가능성을 얘기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만 듣습니까? 최고의 제가 가능성이 뭐예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능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들어요. 야, 의사가 그 얘기했어. 3개월밖에 못 산대. 이런 거예요. 그걸 철석같이 믿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를 적용시켜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의학을 믿기 때문에, 의사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 의사들이 어떻다고요? 그 정확한 걸 진단을 못하지요. 자기 나름대로 추정해서 이런 상태가 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겁을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겁내지 말라고요. 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죄를 이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잘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도 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건 잘 안 믿어. 의사의 말은 그냥 신실하게 들려. 우리는 오직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거부해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네, 그렇게 믿었었는데 안 되던데요. 안 믿어서 그래요. 그거는 머리로서만 믿어서 그래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믿는다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머리로만 믿고 있더라고요. 이건 실제가 아니죠. 우리는 영으로 믿는 단계까지 가는 걸 배워야 돼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라고요? 아, 나 지금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목사님 또 힘들게 하네. 아주 그렇게 받아주시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까지 그렇게 눌려 살았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 사람들 다 그래요. 근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진리를 이제 싸워나가다는 거죠. 왜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 자, 이제 아주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이제 중요해요. 자, 전투는 이미 승리를 끝났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경 우리가 보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귀신과 싸워야 되겠다. 이 더러운 영과 싸워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우리 집중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우리 대적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대적은 뭐예요? 나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대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제 사단과 싸움이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싸움이에요.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눌렀어요. 괴롭힘을 했어요. 그 헤어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왔고요. 이제는 그쪽 법이 적용되지도 않아요. 그놈이 이제 건들 수도 없어요. 근데 지금도 당해. 그 이유는 뭐라고요? 옛날 스타일로 계속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이놈을 이제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자세를 갖춰요. 근데 그게 틀렸어요. 원래는. 우리는 이제 아마 다른 나라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라의 법을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그 영향이 없어야죠. 근데 이 나라의 법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걸 우리가 무장하고 누리며 살면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면 귀신 찾아내가지고 싸워야지, 이놈을 깨뜨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요, 진리를 무장하는 싸움이에요. 진리를 깨닫는 싸움이에요.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해요. 초점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아니, 물론, 여기 어둠의 세력이 그 사람을 괴롭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축출해야죠. 근데 이 축출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놈과 취급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진리로 명하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치고 이기는 문제예요. 우리는 사단과 사단을 대항해서 싸우지 않고요. 예수께서 이미 싸우셨고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과 싸울 필요도 없지요. 우리가 싸울 싸움은 우리 속에 있는 거짓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 외에 우리가 싸울 싸움이 없어요, 사실은. 자, 이것은 환경과 싸움이고 감각과 지식과의 싸움이고 내 마음을 통하여 끊임없이 공격하는 불신과의 싸움이에요. 자, 환경이 들어와요. 근데 과거에 나의 혼의 영역에서 이 세상 가치관의 것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부러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감각과 싸움은 뭐예요? 아이고, 아직도 증상이 있는데, 증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적하는 모든 것을 파하고 감각과 혼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진리로 대적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말이 있어요. 자,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이 믿음의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믿음의 말로 모든 승리를 이룰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6장에 보면 전신갑주 얘기 있죠. 거기에 보면 공격무기가 하나가 있어요. 검이 있어요. 그 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신뢰해야 돼요. 자, 우리는 믿음의 말로 사단을 패배를 선언하고 예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보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자, 여러분, 이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하는 방식이 딱 있더구만요. 그게 뭔가 하면요, 제일 먼저요, 말씀을 보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식이에요. 무슨 얘기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문제가 오잖아요. 그게 우리 혀덕이잖아요. 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찾으면요,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알려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길을 깨달아요. 그래서 길대로 가요. 그럼 해결돼요. 그 길대로 간다는 게 뭐예요?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은 어떻게 해요? 힘이 약하면 도와달라면 그 사람이 와서 도와줘. 그게 해결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방식이 어떻다고요? 진리를 알게 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진리대로 반응을 해요. 그러면 해결돼요. 저게 저 말이에요. 우리가 위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다고요. 자,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질병을 고치시고 지혜도 주시고 빠져나올 길도 알려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세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저게 계시록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두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를 입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진리를 그대로 말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나에게 이런 권세를 줬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터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진리를 삶 속에 마음에 갖고 있지 말고 갖고 있을 뿐더러 계속 삶 속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말하면서. 이게 승리자예요. 승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위경이 처했을 때 말씀을 보낸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란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말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내 입으로 증거함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고백하고 또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는 이런 내용들을 고백하고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겨요. 자,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은 아까 제가 성경 읽었던 내용 그대로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자, 이전 것은 무엇이죠? 옛사람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육신의 부모로도 태어났던 삶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우리 더 이상 죄와 관계없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여기는 것을 옛사람이 아직도 우리 속에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속은 깨끗하다고요. 겉은 검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 새로운 피조물이야. 연약하더라도 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어. 하나님은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셔. 왜?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제일 좋은 것으로 주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제일 좋은 걸 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의식이에요. 예.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예, 간략하게 빨리 할게요, 그러면. 자, 정죄의 종말이에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겉이 검은 걸 가지고. 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실수했지만, 겉이 더러울 수는 있어. 때가 묻을 수는 있어. 그러나 속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를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저게 우리의 현 위치예요. 아멘. 예, 이제 찬양 드리겠습니다.